마가복음 14번 메시지 왕국의 비유 두 번째 의심할 바 없이 왕국이라는 말은 어떤 종류의 다스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국 생활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고해 볼 것입니다. 복음의 씨 다음의 질문으로 시작하여 왕국을 상고해 봅시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놀라운 인격, 놀라운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느 날 바로 그 하나님이 성육신 되셨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된 이 놀라운 분은 하나님 사람이셨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그분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가 지적한 대로 복음은 구약 전체의 대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약속과 예언과 예표의 완성이며 또한 율법의 제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은 끝났습니다. 이분이 복음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의 기록에 따라 우리는 복음을 생명의 씨로 자신을 심기 위해 오시는 놀라운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씨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전달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헬라어에서 가르치시니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서 과거에 반복된 행동을 가리킵니다. 씨 뿌리는 자라는 말은 노예 구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자신을 생명의 씨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뿌림으로 그분이 그들 안에서 자라고 그들 안에 살고 그들 안으로부터 표현될 수 있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뿌려진 씨는 노예 구주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씨이며 이 씨 안에는 신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신성한 생명의 씨는 주님 자신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뿌려진 씨는 복음의 씨입니다. 마치 카네이션 씨가 실제 카네이션 자체이듯이 복음의 씨는 복음 자체입니다.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씨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말할 때 이는 이 씨가 복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마치 카네이션 씨가 카네이션인 것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는 복음의 씨 혹은 씨로서 복음을 봅니다. 4장 3절에 의하면 주님이 가르치고 계셨을 때 그분은 뿌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뿌림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노예구주의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것은 4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노예구주께서 하신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복음 사역이 그가 섬기는 사람들 안으로 신성한 생명을 뿌리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 생명의 성장은 그분이 섬겼던 자들의 상태에 달려있는데 이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들의 각양 상태에 따라 다른 결말을 갖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안으로 씨를 뿌리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3장에서 사람의 마음은 흙에 비유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요 흙이며 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씨로 그 안으로 뿌리셨는데 이는 복음의 씨입니다. 이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이며 또한 뿌려진 씨이십니다. 씨 뿌리는 자이신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생명의 씨로 뿌리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체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한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4장 3절에서 주님은 왕국에 관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대신에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간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4장 1절부터 8절까지에는 왕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비록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는 왔을지라도 아직 임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장 26절에서 우리는 왕국이 임한 것을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은 머뭇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후에 4장 30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비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씨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비유,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 오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비유에서 왕국의 씨는 뿌려졌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씨를 뿌렸을 때 그분은 자신을 그의 제자들 속으로 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의 씨는 3년 반 동안 제자들 속에서 발전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을 때부터 오순절날까지는 그 기간이 불과 4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씨가 땅에 떨어져 자라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 씨는 계속하여 오순절날까지 자라고 발전하였으며 그때 하나님의 왕국은 분명히 베드로와 120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왕국의 외적인 방면에 관해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내적인 생명의 방법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사람의 왕국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으로 깊은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왕국은 조직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조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은 절대적으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하나님 사람, 즉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씨로서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씨가 그들 안으로 뿌려진 후 그것은 그들 안에서 자라 결국은 왕으로 발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의 씨이며 이 씨는 그분을 믿는 자들 속으로 뿌려졌습니다. 이제 이 씨는 믿는 이들 안에서 자라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장과 발전은 하나의 결과를 갖게 되는데 이 결과는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결과, 즉 왕국은 모든 주님의 믿는 이들을 목표에 도달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 목표 또한 왕국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계시하려는 특별한 목적을 돕습니다. 복음의 본질적 요소. 이번 메시지에서 나는 4장 1절부터 34절까지를 한 구절 한 구절 연구하거나 또는 다른 비유를 연구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부담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왕국 복음으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은 사실상 하나님 사람, 즉 우리 안에 왕국의 씨인 생명의 씨로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씨는 지금 우리 안에서 자라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국은 이 씨의 성장과 발전으로부터 산출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서 왕국 생활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왕국이 조직에 속한 어떤 것이 아님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왕국은 내적인 생명에 속한 그 무엇으로서 이 생명은 사실상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은 씨로서 우리 존재 안으로 뿌려졌으며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우리 각 사람 안에 있으며 이제는 우리 안에서 자라며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씨의 성장과 발전은 왕국을 산출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왕국은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 하나님의 목표에 이룰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목표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 목표는 하나님의 왕국의 완전한 발전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이 주님의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처음 세 장에서 우리는 복음사역의 내용과 복음사역을 수행하는 방법과 복음사역을 위한 보조행동을 봅니다. 이제 4장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이 장에 의하면 복음은 자라고 발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산출하도록 주 예수를 믿는 이들 속으로 뿌려진 생명의 씨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복음은 전파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복음의 근원적인 본질은 우리 존재 안으로 뿌려진 신성한 씨, 하나님 사람, 성육신된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의 근원적인 본질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소홀히 여겨져 왔습니다. 복음 안에는 내적인 씨가 있으며 이 씨, 즉 복음의 근원적인 본질은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듣고 우리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해야 합니다. 이는 복음 안에 근원적인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영접할 때마다 그는 복음의 근원적인 본질, 즉 씨로서 성육신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는 한 그는 복음의 씨를 영접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성육신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그의 존재 안으로 뿌려집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일 하나님. 믿는 이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에 대해 그리스도인들 간의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 논쟁은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는 너무나 위대하시며 그분을 닮기에 우리는 너무도 보잘것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념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실 수 있으나 우리 안에는 계실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오직 그리스도의 대표인 성령만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부인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된 두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격 안에 분리된 세 인격이 있으며 이 인격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들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버지는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들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반면 아버지는 하늘의 보좌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에베소서 4장 6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이 구절에 의하면 아버지는 우리 위에, 우리를 통과하여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약과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 6절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강하게 입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과 로마서 8장 9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만들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아들이 올 때 아버지도 그와 함께 오심을 봅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거하시며 아들은 우리 안에 있기 위해 오신다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거처를 만들기 위해 같이 오십니다.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일 하나님이 바로 복음의 씨이십니다. 우리는 이 씨가 하나님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는 인성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된 중풍병자의 죄들을 사하시는 사례에서 우리는 인성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노예구주의 신격과 인성을 모두 봅니다. 노예구주는 추구하는 자들의 믿음과 병든 자들의 죄들과 서기관들의 내적인 의논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전지한 분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신성한 속성을 나타내는 이 같은 전지함은 그분의 신격을 계시합니다. 그러나 노예구주는 계속하여 2장 10절에서 자신을 인자로 말씀하셨습니다. 노예구주는 바로 성육신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되시는 단계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외적으로 사람의 형태와 모양 안에, 심지어는 노예의 형체 안에 계셨지만 내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노예 구주이자 하나님 구주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는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뿐 아니라 또한 그들의 죄들을 사하실 권위도 있었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사건에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의 죄들을 사하셨지만 그분이 인자이신 것을 단언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된 사람이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신격과 인성을 모두 봅니다. 4장에 의하면 이 놀라운 분, 하나님 사람은 왕국의 씨이십니다. 이것이 정확히 이 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마가복음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침례자 요한이 선포하고 주 예수 자신이 가르친 복음은 우리 마음 안으로 뿌려진 생명의 씨이신 인성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한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국의 유전자. 이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나는 생물학에서 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용어는 유전자입니다. 우리 존재 안으로 뿌려진 인성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은 왕국의 유전자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유전자는 없이 인간의 생명을 갖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출생과 존재와 체험은 다 유전인자로부터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성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이 왕국의 유전자가 되기 위해 우리 안으로 뿌려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결국 왕국은 이 유전자로부터 산출될 것입니다. 먼저 왕국은 복음의 결과이며 다음에는 복음의 목표입니다. 결과와 목표 사이에서 우리는 교회를 봅니다. 당신은 교회가 무엇인지 압니까? 교회는 왕국 유전자의 결과의 연속입니다. 왕국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상적인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3일 하나님이 예수라 불리우는 사람, 즉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중풍병자를 사하시는 데서 주 예수의 신격과 인성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분이 복음 전파를 통해 우리 안으로 뿌려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분을 접촉하려면 마가복음 2장에서 열성 있는 자들이 했던 것처럼 지붕을 뜯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안으로 뿌려졌습니다. 우리 안으로 뿌려진 분은 왕국의 유전자, 즉 인성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분이 우리의 하나님, 주, 구원자, 구속자, 주인, 생명이십니다. 왕국의 유전자이신 하나님 사람이 우리 안으로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서로 사랑하며 놀라운 교통을 누립니다. 우리,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는 다른 인종과 국적과 문화에 참된 용광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함께 용이 될 뿐 아니라 함께 섞여지고 연합됩니다. 당신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 압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로 인해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이 유전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날마다 왕국의 씨는 우리 안에서 자라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담은 우리 모두가 이 씨, 이 유전자가 우리 안으로 뿌려졌으며 이것은 성육신된 삼일 하나님, 즉 인성 안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상을 받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사하신 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왕국의 씨로서 있습니다. 오, 우리 모두가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부담을 갖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모두는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성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은 생명의 씨로서 우리 안에 뿌려져 자라고 발전하며 왕국을 산출합니다. 그럴 때 왕국은 복음의 결과이며 복음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결과와 목표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유전자의 결과의 연속인 교회 생활을 갖습니다.